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것이 아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자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 그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지금 삶의 존재 근거는 예수님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사망 속에 처한 그 삶이 마땅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삶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서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 뜯어보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하기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참 힘들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신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참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말한다면야 뭐 쉬울지도 모르겠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일체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그런 어떤 흔적이 우리의 삶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 삶을 뒤돌아볼 때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건 참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내 허물을 안다는 거, 이것도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의 허물을 왜 모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내가 나의 허물과 내 실수를 안다는 것은 참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사기를 줬다, 도둑질을 했다, 이거야 뭐참 잘못했다, 우리 금방 우리가 알겠지만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삶에 젖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행동들 속에서는, 아, 이게 나의 실수다, 나의 허물이다, 이걸 우리가 알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어떤 비판하고 남의 잘못은 끄집어내면서도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잘못이 내 삶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힘들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허물을 본다는 것. 주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된 것 속에 있느냐는 그 허물을 본다는 것도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을 비판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을 말할 때에 행여 그 잘못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는가 돌아보는 것도 참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할 일이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또다시 불러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너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뭔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과 내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하셔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어떤 그러한 태도가 사라져버린다면 결국 나는 나고 말씀 말씀입니다. 항상 이런 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말씀 말씀에 줄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참 힘든 일이고,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항상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라는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지금 내 허물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끄러운 자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다, 항상 여기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라는 왕을 알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처를 범했는데 그 엄청난 그 죄를 범했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 죽이게 되는데 나선 선지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 양을 가로채는 그런 예를 했을 때에도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몰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가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는 이런 책망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실수 안 한다 뒤 안 진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 이게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릴 얘기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또 실로암 못가에 보내고 씻어서 고쳤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다시 보내 씻는 일이었다 이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소경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또 실로암 가루가 씻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실로암이라 하는 것이 보냄받은 자라는 이런 뜻이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실로암으로 소경을 보내가지고 눈을 뜬 그 상태에서 자기를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되돌아갔다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이제 하신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소경이 눈뜬 이 사건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에는 치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치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물론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아니었는가 이건 분명히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결국 자기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성경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증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 행동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한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행여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그 말이죠. 그 대개 구원파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구원파가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자가 자기 스스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행동에 대해 조심하게 될 것이고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결국 성도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르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외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추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구원에 머물르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신자들 열심을 부추기고 신자들 마음을 교회에 붙들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이란 건 분명히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애당초의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이나 우리 열심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신자로 삼아 놓으셨는데 그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열심과 행동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과 잘났기 때문에 뭔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나아버릴 수가 없고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보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얘기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계속 보장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보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만큼은 우리 열심과 행동은 전혀 연관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신자로서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냐? 우리의 어떤 열심과 행동이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행동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냥 적당히 하고 살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갖다가 성경에 곧이곧대로 가르친다면 결국 성도들이 그럼 내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결국 어떤 구원의 확신을 성도의 어떤 행동과 그 상태에다가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한 것이지 우리 행동과 열심히 근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럼 나는 뭘라고 살 것인가? 그럼 나는 구원 이미 얻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되어진 것이라면 열심히 낼 이유가 뭐가 있는가? 뭐 적당히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래도 구원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내려진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구원에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데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네, 번쩍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경이 그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까 내가 씻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되어진 그 일을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되어진 그 일이 뭐냐면 진흙을 눈에 발랐는데 내가 씻으니까 눈이 떠지더라. 이게 소경이 체험한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이 소경 눈에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흙이라는 것이 소경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이미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을 이길 때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눈 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진흙을 이길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기로 예수님이 작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미 그 안에서 뜨게 되어진 것이 뜨게 뜬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졌던 그런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는 것은 소경으로 하여금 뭔가 너는 씻을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씻을 것이 있다. 그래서 실로한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나는 씻을 것이 있는 사람이다 가서 씻자 그것을 가르치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였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나는 씻을 것이 있는 자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이 지금 그들 관심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해서 안식일 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느냐 안식일 범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자기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네가 율법 범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주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 모습인데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예수를 정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거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도 내가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을,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안다는 것 참 힘들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지식까지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뭘 하게 됩니까? 아, 내가 바로 씻을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죠. 씻을 것이 있다면 결국은 실로간 못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소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찾을 자는 바로 내가 씻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돈 주는 예수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 안에서 한 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동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소경 이야기는 씻어야 될 것이 있는 소경으로 만드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굴 가르치느냐? 바로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바로 우리들 내 허물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소경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허물을 보지 못할 때 한두 배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삶에 중심되지 아니할 때 우리들은 내 허물을 절대로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행동하면서 이것이 말씀 안에서 왜 잘못된 것이냐는 걸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아니할 때 자동적으로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로 씻음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음으로 인해서 아, 인간은 바로 씻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 이 말씀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씻어야 될 것이 있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친다, 항상 여기 우리 염두에 두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소경 얘기를 하시고 보면은 자, 이 소경은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는 예수님의 행동을 체험하지를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진흙을 이길 때, 예수님이 진흙을 이길 때에는 아직 눈이 감겨있을 때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진흙을 눈에 바를 때에 예수님 행동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에 자기 앞에 있는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눈을 뜨게 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렇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자신에게 진흙을 바른 분이 예수란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눈 떴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눈뜬 것이 아니고 눈을 떴기 때문에 아, 나에게 눈뜨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 그 말이죠. 소경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눈을 뜬 후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소경에게 오신 것으로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그리고 오신 결과로서 소경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되어진 바로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예수를 찾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란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다. 그런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내 죄를 알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잘한 것도 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당초 우리의 잘함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닌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이 이처럼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열심히 한 것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구원이라면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간 우리들은 뭘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아니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내가 뭘 한다 이것을 자꾸 구원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한다는 것을 자꾸 어떤 상이나 아니면 복이나 아니면 구원과 연관을 시켜요. 내가 이걸 하니까 상이 크겠지. 내가 이걸 하니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걸 하니까 구원 받겠지. 이처럼 내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뭘 받는 것을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것도 없고 의로운 사람인데 아닌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 줬다. 이미 상도 받았다. 이미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아니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의문을 가져버려요. 상이 목적이었고 복이 목적이었고 구원이 목적이었는데 그거 내 행동과 상관없이 그거 주어졌다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아니하느냐 이런 생각이 나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야 될 이유를 구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주를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린다 이런 거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행한다는 것은 살게 하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으로 구원 받았는데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그 뜻을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이유를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를요. 구원의 이유를 나에게 두게 되면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것 때문에 할 것이 없다. 이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의 이유를 하나님께 둔다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고 구원한 이유가 뭐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야 나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열심히 힘쓸 일이 뭐겠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삶의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전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가 열심을 내야 하고 힘쓰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상도 이미 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복을 안고 살아가요. 구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것이 뭔가를 보이는 자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이라, 이런 얘기죠. 예수 안에서 행한다. 예수 안에서 하는 신자답게 행하기 힘써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참 바빠요. 사실은 직장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있는가, 이걸 살펴 고민을 해야 되고, 항상 내 삶이 과연 주님을 따라간 삶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진해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진해 교인 중에 한 분 집사님인데, 그분 저하고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교사가 돼가지고 저 완도의 설무로 발령받아가서 한 1년간 지금 근무했던 그런 분인데, 아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 완도에서 배 타고 버스 타고 8시간 걸려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그 도착을 하셨던데, 그냥 그분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번 게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 삶이 요즘 너무나 황폐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삶이란 게 어떤 자꾸 어떤 직장에 매이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삶이 고민돼가지고 어떤 말씀을 통해 세계를 좀 해 답을 얻어보고 또 힘을 얻어볼까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왜 내 삶에 그렇게 고민이 많은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뭔가 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기쁨과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날마다 고민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고민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신자가 자기 삶에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없다면 그거 뭔가 좀 가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하는 게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것 속에서 자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이 고민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을 때 고민 자체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 뭐 그날 일요일에 집에 가셨는데, 그래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우리 힘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항상 내 삶 표대는 예수님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돌이켜보고 또 돌이키면서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이 되는 금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 24절 그 보면은 이를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지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지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눈뜨겠다, 이것 때문에 소경한테 그러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 범한 사람, 그러니까 너는 저 사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란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뜨게 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 건 모르겠다, 근데 단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본다는 것, 이건 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눈을 뜨기 위한 뭐 예수란 사람은 지금 관심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심 없고 내 눈 떴다는 거, 이것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경이 뒤에 예수님을 대할 통해서 예수의 인자라는 것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엉뚱한 나의 경험 속에 내 삶에 마음을 두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가지 아니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기도해가지고 어떤 뭐 응답받았다는 거, 또 살아가면 이런 체험했다는 거, 이것을 말할 때에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게 어떤 그 마음을 두기보다도 내가 이런 경험했노라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소경이 품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들이 눈뜨게 한 분이 예수를 알았으면서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아들에게 돌려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출교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내 아들 눈뜨게 한 사람 예수라는 그런 고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란 분의 그 중심에 물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몽땅 드러내고 있는 본문 내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돌아볼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삶의 중심이 지금 예수님인가 아닌가,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항상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자가 행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부분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가 지금 이거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나에게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감격도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야인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됐죠. 하지만은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확 기쁘다는 어떤 이런 경험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아, 내 허물과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뭘 하고자 하시느냐,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관심을 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 가진 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고 하늘의 소망이고 하늘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야 될 것들이죠.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나눌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삶 자체부터가 주님께 마음을 두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삶,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런 마음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나누어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싸우고 그런 싸울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돈을 위해 싸우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에 살아간다. 내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로 부름받았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힘쓸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욕한 자에게도 우리가 나눌 것은 바로 은혜고 사랑이다. 이게 참 힘들죠. 힘들지만 바로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다. 항상 여기에 마음 두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알고 항상 거기에 힘쓰고 일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한 것도 없고 쳐다보면 참으로 못난 것밖에 없는 그런 저희를 부르시고 신자답게 하시고 구원을 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때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쓰는 그런 삶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 때문에 힘쓰는 그런 삶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허물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후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받은 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이것을 내 혼자 내 마음속에 감추는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자로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상에 대한 것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주님이 날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는 그런 자를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르간 삶이 주님의 사나나 이루어지고 그 흔적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